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말씀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 위에 보물 쌓는 일을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판가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지만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이나마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둘씩 익혀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살펴보면은 그 중에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위 같은 거, 명예 같은 거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없어도 그것은 그저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게 하찮은 것인지 알 수 있는 이 능력, 이 분별력,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 하나가 잘못되면 그 인생은 그것만 가지고도 끝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망신당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죠? 가만히 보면 분별력이 없어서 망신당하는 겁니다. 젊어서 성실한데도 망신당하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 망하게 될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지혜롭게 분별력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셨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된 것도 재판 중에 어떤 여인이 옳고 어떤 여인이 그런가 잘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지혜롭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지혜롭게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뭐에 정말 우리를 위하는 일인지 아닌지 아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왜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그런 일이 되지를 못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우선 첫째로 땅에서 보물로 여기는 것들은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이 됩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돈 그래서 몇 주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돈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물론 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잖아요. 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만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은 실제로 우리는 생활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 이상의 돈은 필요한 돈일까요? 불필요한 돈일까요? 그건 불필요한 돈입니다. 거기 있어본들 못하겠습니까? 불필요한 돈들 아무리 많이 있어본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돈을 믿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우리가 먹는 밥처럼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세 끼 잡수시죠? 아침, 점심, 저녁 거기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세 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굶어보셨어요? 금식기도 하느라고 굶는 것 말고 진짜 돈 없어서 여러분 사 먹지 못하고 배를 골아 보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많은 고생하지요. 그것도 계속해서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하루 먹을 것, 밥 세 끼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우습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뭐 내가 이 나이에 이 형편에 어디 가서 밥 그저 세 끼 못 먹겠냐 이런 허튼 소리 하고 다니다가 밥 못 먹는 사람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밥 세 끼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삼식이라고 놀리지 마세요. 건강한 분이세요. 어디서 뭘 잡수든지 간에 삼식 하루에 세 끼 드시는 분은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밥 세 끼가 되면은 그 다음 네 번째 끼부터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열 끼 무슨 뭐 백 끼 식사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먹었다간 죽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은 불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필요한 거 도둑이면 어떻게 되나요? 썩잖아요. 여러분 돈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다? 많이 많이 준비해 보세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모레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셨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오늘 이 시간에 그 영혼을 부르시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준비가 돼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땅에 있는 돈은 우리를 어떤 생각처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못된다. 행복은 둘째치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은 필요에 따라 쓰라고 하는 것이지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필요 이상의 돈에 어떤 수입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을 믿어서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이런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지. 밤낮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움직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밤낮 우리의 삶도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돈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 돈처럼 불완전한 것도 없다는 말씀. 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녹이 쓸기도 하고 도적 맞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도적 맞아본 사람 있으세요? 예, 아무도 손 안 드세요. 저 혼자 손 들을까요? 저 도적 맞아봤어요. 목사의 집에도 도적이 들어와요. 목사 집이라고 도둑 안 드는 것 아닙니다. 꼭 슬그머니 들어온 도적만 도적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명할 테니까 맞나 안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실패하는 거 그 도적 맞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돈 없어졌으니까. 수입은 이전에 그대로인데 가만히 있었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그 도적 맞은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종종 그로소리나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갑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나 한국 그로소리에 갔다 오면 꼭 도적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는 산 건 뭐 샀나 자꾸 뒤다보기도 하고 영수증 체크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번 주 오늘 스페셜 할인해 준다고 하는 것을 골라봤는데 아이 계산하는 사람이 할인을 했나 안 했나 단가가 정확한가 무슨 계산이 잘못됐나 잘못될 리가 없죠. 그건 뭐 잘못되겠습니까? 혹시 같은 물건 여러 개 사는 것 스캔을 잘못했으면 몰라도 바코드로 찍고 전자계산기가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 내 머리보다 똑똑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100불이면 그 전에 같으면 장바구니가 그윽하게 이렇게 사봤는데 특별히 코비드가 지나면서부터는 그런 게 200불 사도 그로소리 산 거 뭐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건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내 월급은 가만히 있는데 내 주급은 가만히 있는데 내 수입은 전과 똑같은데 물가가 오르면은 그 도둑 맞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율이 또한 문제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늘 오르리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환율이 오르면서 그거 도둑 맞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식에 투자하거나 무슨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거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앞으로 필요할 때는 그걸 화폐처럼 사용도 하겠지만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그러는데요. 저도 손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투자는커녕 그렇게 하다가 투기가 되어서 손해봅니다. 다 그저 욕심 있어가지고 그러다간 주저앉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그것이 도둑 맞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 녹이 쓴다, 좀이 먹는다,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의 말씀드린 겁니다. 때가 악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적 한 번도 맞지 않고 산 사람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동안에도 도둑 맞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은 번 돈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불완전한 놈이 있다고 하면은 그 놈이 바로 돈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불완전한 돈을 믿고 살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 가운데는 없는 줄로 알아요.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불완전한 돈이 흔들릴 때마다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마음이 흔들려야 될 겁니다. 돈이 무너질 때 그 돈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은 돈과 함께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에는요, 땅에 쌓을 필요가 어떤 그 필요 이상의 돈을 쌓아본들 별 소용이 없는데 그거 무너지면은 인생을 다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리석은 욕심 가지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요, 돈은요 특별히 우리의 눈을 나쁘게 해요. 저는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에게 이 가장 소중한 분별력을 빼앗아 가버리고 만단 말씀.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정견 그리고 선견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장기나 바둑 같은 거 둘 줄 아세요? 저는 잘 두지는 못하지만은 가는 길 정도는 알고 있어요. 특히 바둑을 둘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한 번은 바둑을 굉장히 잘 두는 친구하고 한번 붙었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제가 졌지요. 100번 지지요. 저는 못하니까. 그래서 한수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물었어요. 야, 나 몇 급수 보이냐 하고 물었더니 10급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개면적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바둑을 둘 때 지는 이유는 후수를 두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 맞습니다.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이기지. 선수를 놓치고 후수를 두면은 절대로 바둑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오목을 두드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10급도 못되지만은 그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 후수 두는 사람 절대로 바둑에 이길 수 없어요. 선수를 치냐 못 치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악수를 두지 말아야 될 겁니다. 아무리 선수를 치더라도 그 선수가 악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후수를 두고 악수를 둬서 이기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는 욕심은 우리를 아주 어리석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의 바둑을 밤낮 후수두게 하고 밤낮 하수두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악수두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후수를 두고 악수를 두는 그런 사람 절대로 인생의 고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수가 될 수밖에 없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인생의 하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일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 가운데는 인생의 하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다 하수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부자들은 다 하수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제가 볼 때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수를 얻는 것입니다. 바른 수로 인생의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과 그리고 23절 말씀에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눈 좋다 나쁘다 눈이 밝다 어둡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 보물 쌓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그 사람 눈이 나빠진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가 나빠진다 볼 걸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후수를 두고 악수를 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앞길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죠. 돈에 욕심이 없는 깨끗한 자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코가 하나네 눈이 둘이네 이런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수가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그 수가 보인다는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수가 보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가 보이는 사람이 인생의 바둑에서 패배하는 것 이건 기적 같은 일에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슨 복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은 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보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먼저 보고 그 수를 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래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난 인생의 하수가 고수처럼 사는 것도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수를 잃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욕심내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무슨 돈에 대해서 욕심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수를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요, 밤낮 두는 것이 후수 뜨고 악수 뜨고, 그러니 백전백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조금 단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혼돈하실까 봐 한 가지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나 돈 아예 한 푼도 벌지 않아도 되겠다. 아예 안 벌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 땅에 보물을 벌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물은 쌓을 만큼 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돈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결코 아닙니다. 돈을 땅에다 쌓는 그 욕심을 우리는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그 욕심은요, 우리의 눈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 버리면 그것은 아주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갈 바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제 딸에는 뭐 스스로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고 그러지만은, 보고 그러지만은, 착각하지만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못 볼 것을 보면서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안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욕심 버려야 할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보셨죠? 믿음 잘하지 않아요. 돈에 대한 욕심에 발전하지 않는 사람은 만날 만날 다녀도 그 모양 그 꼴이, 그 자리에 믿음 조금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만 나가고 있는 그걸 따름이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고 뭐 그래도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직분 받았다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 많이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도 하고 오래 다니기도 하고 그저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지만은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을 졸업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 섬기는 사람, 돈을 땅에다가 쌓아두고서 그걸 믿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에게는 그 소중한, 그렇게도 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잘하지 않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입으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외쳐도 그와 같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돈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것이나 돈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서 넘어지는 것보다도 아주 치명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도 되지가 않는 것이이 문제는 믿음이 없어진다는 말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뭐 무너지느냐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구원의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땅에 보물 쌓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과연 나 스스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가, 세상을 믿나, 혹은 돈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땅에 보물 쌓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은 간단합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죠.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라. 보물을 아예 벌지 말라 아닙니다. 보물을 벌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쌓아두라. 이게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장사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돈을 벌어라, 보물을 벌어라, 그리고 열심히 해서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땅에 보물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예 돈 나하고 상관없다, 멀리하고 무조건 편안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청빈은 훌륭한 것이에요. 그러나 청빈은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고 가르치는 최상의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벌 것을 벌어서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땅에 보물 쌓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분, 돈을 바로 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 벌고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돈 쓰는 법을 훈련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요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필요가 무한대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해서 고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물론 있지만 세상에는 자기 필요 이상으로 돈을 벌고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벌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먹을 밥, 내 밥은 먹고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살아야지 자기 밥도 못 먹고 패기치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와서 밥이나 먹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늘에 보물 쌓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필요에 따라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돈 벌고 쓸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저는 한 13년쯤 됐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에 있는 예장통합 측에 어느 교회에 말씀을 선거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와 함께 장신대 동문이고 개척한 지 한 13년 되고 아이들 포함해가지고 출석교인이 한 200명 정도 모인, 한국이 200명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깜짝 놀랄 일을 그 교회가 했어요. 그 교회가요, 2,000평이 넘는 교회 대지를 구입하고, 그저 십몇 년인데, 1,000평이 넘는 예배당과 교육관을 건축하고 입당을 했어요. 저는 수학은 못하지만은 산수는 잘 할 줄 아는 사람 아니냐, 그죠? 산수를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말이지. 그 200명도 안 되는, 아이들 포함해서 200명 출석하는 교인이 어떻게 2,000평 땅을 사고 1,000평을 건축할 수가 있나? 저는 모르면은 이렇게 궁금하면 묻습니다. 목사님 참 잘하셨는데요. 이거 다 얼마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땅 사는데 15억 들어가고 예배당 짓는데 한 40억 들어가고 이래저래 한 6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네. 어떻게 200명 교인이 6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나? 보니까 은행에서 빌린 것도 없어요. 교회 헌금 캐시 60억이면은 1인당 3천만 원씩 헌금해야 200명 모두가 다 헌금해야 교우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또 물었어요. 자꾸 이래 물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예배당 건축해보고 여기서도 예배당 건축한 경험이 있는 목사입니다. 단번에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보다도 6배 내지 7배 정도의 헌금을 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야 그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암만 암만 해도 우리도 만만치 않은 그런 돈, 그런 헌금을 다 했는데, 아, 이 교회는 우리보다도 6배, 7배씩이나 이렇게 헌금을 하나? 계산이 안 돼.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교인들이 한 헌금이 아닙니다.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장로님 한 분이 90%의 돈을 헌금하셨다는 겁니다. 한 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었지. 그러면 계산이 된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60억의 90% 이상을 헌금하니까 그냥 대충 계산해가지고 한 55억 정도를, 그러니까 우리 여기 돈으로 얘기하면 500만 불을 이렇게 혼자 연보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민사회, 이민교회에서 곰탕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100만 불 했다고 하는 장로님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500만 불 건축했다고 하는 그런 분 이 주변에서 못 봤어요.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장로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무슨, 여러분들 제가 형편을 다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액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자기 때문에 500만 불을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헌금을 한 것이지.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시고도 이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조심하는지 모른답니다. 교인들이 쩌려할 것 같아가지고, 교인들이 잘못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서 교회 주인 될까봐 지나치게 겸손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해요. 주장도 안 하세요, 그분. 참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 칭찬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아는 의로운 욕심을 가진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와 같은 사람 더 부자가 돼도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많은 큰 헌금을 내고 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돈을 벌었어요. 언제? IMF 때에. 그분이 떼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당의실에 앉아가지고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IMF 때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대강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굉장히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직원이 한 700명 정도 되는 이런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꽤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품의 90%를 다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이해가 돼요. 아, IMF 때의 생산품 9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할 것이면 단번에 한국에서 돈을 벌었겠다 싶어요. 왜 벌었을까요? 환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벌었지요. 가만히 앉아서 벌었지요. 여러분 환율이 보통 올라갔습니까? 널뛰기 하는 식으로 올라갔으니까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이. 돈이 널뛰기 해가지고서 거의 60억 정도, 그 한 500만 불 헌금한 거 아무것도 아니고 350명이었던 그 회사 직원 350명인데 그때부터 700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겁이나 커지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 걱정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구나.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하나 할게요. 그리고 참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투를 하나 받았는데 봉투를 이미 받았습니다. 설교했으니까. 그 장로님도 봉투를 하나 주시길래 아, 그럴 필요가 없다고 교회에서 사례했으니까 좋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국 여행 중이실 텐데 한국 돈이 없으실 텐데 쓰시라고 주시길래 받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국 돈이 아니라 한국 수표를 여러 가지 여러 장을 넣더라고요. 같은 거 한 장, 다른 거 다섯 장.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얼마나 고맙던지. 제가 그거 가지고 손에 집히는 대로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 돕는 데 그 돈 쓰고요. 나머지 돈은 우리 어머니 다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요, 배가 아팠어요. 속이 좁아서 그런지 저는 그런 소리 들으니까 참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생각인데 왜 그런 장로님이 그 교회만 계신가? 배가 아파. 예?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장로님이 아니시라도 여러분 평신도 중에서도 이런 욕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그냥 그렇게 밥만 먹으면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같은데 밥만 먹어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대회 안 되면은 여러분 자식을 놓고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식 대회도 안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손주를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세요. 정말 이와 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이런 의로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 밥이나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저는 금식하면서라도 잠을 안 자고서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조그만 교회에서도 그런 장로님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미국에서 모이는 우리 교회에 그런 교인이 없다면요. 이거 뭐 목회가 잘못됐든지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비율 정도는 맞아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이만한 교회면은 여러분 그만한 사람도 나와야죠. 욕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저에게 오세요. 그와 같은 서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돈 쓸 줄 아는 사람 하늘의 보물 쌓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시면서 예수 믿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물 쌓아두면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선수 아니요 후수 두게 됩니다. 악수 두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하수로 인생에서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땅에 보물 쌓아두는 사람 되면 결국 믿음 없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 땅 위에서 돈을 벌고 땅에 보물 쌓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 내가 돈을 벌고 하나님의 돈을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와 같이 의로운 부자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셔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선하고 의로운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돈도 벌게 하시고 쓰게 하셔서 하늘에 보물 쌓는 지혜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이런 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중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고생하는 성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숙 권사님 퇴원하셨지만은 조속히 화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송전도사님 늘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자 권사님 허리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연약한 부분 부분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는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음 없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놀라웠고 크신 사랑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